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보면 자존감, 스스로 자자, 존귀하다, 감자는 느끼는 거잖아요. 스스로 존귀하다 느끼는, 내가 정말 존귀하고 귀하다고 느끼는 자존감이 분명해야 자기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에도 존재론적으로, 자기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존재론적인 자존감이 있는 반면에 덧붙여진 자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자존감은 말 그대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죠. 덧붙여진 자존감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을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더불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외모,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외모를 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으면 더 뭐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 돈만 있으면 좀 꽂힌다지만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외모. 그리고 성격도 참 좋은 성격, 누가 보기에도 좋아할 만한 성격,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죠. 운동 하나 잘해도, 저처럼 운동을 잘 못하면 괜히 위축되죠. 운동 스포츠 하나도 잘하면 자존감 높이는 데 도움 됩니다. 건강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질 형제가 있으면, 또 뱃살 쏙 들어가는 자매 날씬함이 있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졸업하고 취준생이 있으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지, 들어갔으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높은 포지션에 앉아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마음껏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분이신지 등등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자존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부모가 되시면 어떻습니까? 그 루트를 그대로 밟는 거죠. 내 자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대학을 들어갔는지, 어떤 직장과 어떤 삶을 사는지, 자녀 보면서 괜히 더불어 자기도 마치 대단한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덧붙여져서 이루어진 뭔가 자존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는 신비로운 체험에까지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마치 그러면 대단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책하고 가치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당연히 자존감 중에 존재론적인 자존감, 즉 내 자체만으로 이 상태 그대로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맞겠죠. 덧붙여진 자존감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행편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 폭상망할 수 있고 교통사고 입어서 외모가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행편과 관계없이, 나의 처지가 어떤지 관계없이 나는 소중하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존재론적 가치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덧붙여진 것들은 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듯 하면 표는 안 내지만 괜히 우쭐거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도 내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왕 앞에서도 그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하지만 전혀 기죽지 않는 그나 나나, 그녀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는 존재론적인 자존감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을 갖는 것은 쉽지 않죠. 물론 성격상 낙천적이고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무 안 풀리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잘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그냥 인간의 존재 자체로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도와준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종교 이렇게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실패를 하고 큰 좌절을 느끼고 어떤 해의를 느꼈을 때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는 종교에 몰두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가치와 삶의 인생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도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곰곰이 들어가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류가. 그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계셨지만 만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이 떠난 이후로 접촉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만든 자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병처럼. 그래서 인간이 뭐라 해도 위기의 상황,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지어진 존재는 지으신 그 창조주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그리워하는 그 몸짓과 발짓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종교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몸부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을 자기가 헛발질한 그 그리워서 막 붙들었던 그 종교로 인하여 그 진짜를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그리워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그리워서 스스로 디자인하고 자기 스스로 창조한 작품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는 커먼센서적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착하게 바르게 살면 좋은 세상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데 간다. 이것이 커먼센서적이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도 들어가 보면 그게 요구하는 종교 행위가 있고 도덕적 행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으로 자존감을 자리매김하는 것, 자존감을 레벨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 또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자격 없어도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확인이 보여주신 참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다 말로는 알라도 자비롭고 은혜롭다 하지만 결국에는 스케일, 무게를 재어서 착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 하나님, True God 외에는 우리 존재감을,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 의지도 약하되 어디 중독되어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 의지로 안 될 때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while we still sinner before God 여전히 still while we still sinner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 confirm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가 이퀄리티, 자기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아들 대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같이 기억이고 사랑하셨단 말이죠. 연약해도,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끔찍한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도 어느 정도 같이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참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모태 신앙이라도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존귀함을 채우기 위해서 덕지덕지 커리어를 쌓든지 직장을 찾아든지 이성을 찾아가든지 뭔가 자기 가치를 알려줄 뭔가를 덕지덕지 붙이는 끊임없는 방황, 끝이지 않는 그 유리하는 삶, 헤매는 그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된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황은 그때부터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못난 존재고 세상에서 실패자로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존귀하다. 남들의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말하든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만하거나 뾰직뾰직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고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유는 오직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너무나 차이 나는 삶,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차이 나는 삶의 모습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즉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에요. 소위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말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했던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던, 미워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예수님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한이고 바른 일만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을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복음서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책을 보면 결정적으로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됐던 이유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들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병을 고치는데 병자 고치면 좋아야지 왜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병 고치는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죽을 병 아니면 그 다음날 그냥 치료하라. 그렇지 않고 치료하면 그 노동이다, 그건 일이다, 안식일 범죄, 안식일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 고친 것들 보면 뭐 허리가 굽었다든지 손이 이렇게 굽었다든지 당장 급하지 않는 병들을 주는데 그걸 고치니까 안식일에 저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은 아주 안식,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일 규정을 깨트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공의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질타하셨어요. 제사라는 너무나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행위인데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를 배우라 했습니다. 그 병자들은 급한 병은 아니지만 평생에 허리 굽고 손이 굽은 채로 장애인으로 살아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과 참 그 힘들며 살았겠어요. 그에게 안식일이, 안식을 주고 힘을 주는 날인데 그거는 그 고통에서 그 질병에 놓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진짜 안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안식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이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되게 하는 그 치료를 그 일에 행하신 것이에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 얼마나 저들이 고통 속에 살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안식하게 하는 이 날에 안식을 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과 그들이 세운 규정에 비하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고 그들의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는 매국노 같은 세리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규정과 전통에 지키지 않는다고 말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 아니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보이는 창녀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했어요. 정말 따뜻하게 웰컴했고, 이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다, 나는 이런 부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부류의 사람이라고 시위하듯이, 데모하듯이 식사 교제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불쾌하게 여기게 만든 것이었죠. 아니 사람을 사랑해도 어느 선이 있는 것이지, 기준이 있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든지, 너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준다든지,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죠,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위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을 볼 때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름 붙이기를 과격한 사랑이었다, 급진적인 사랑이었다, 화나게 하는 사랑이었다, 너무나 지나치게 사람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 중요한 백그라운드 되었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로 결국에는 몰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대 모든 사람과 다르게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다는 것 떠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나치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사내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라 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집안 사람들, 내 친구들이 바보냐 미쳤냐 욕을 하고, 아니 같이 피해본 입장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어 라고 오히려 화내고 미워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적당히 술 담배 안 하고 어느 정도 도덕적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삶의 아이덴티가 아니에요. 가장 뚜렷한 차이는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형제를 보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 미련한 놈, 형제를 그 화내는 자는 내가 명백히 말하지만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간에 대한 모멸, 무시, 경멸,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없다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엄격하게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제자일 수 없다. 결탄고 말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너희가 더 어렵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예수님이 보였던 그 차이를, 나를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를 따르면 그런 사람으로 삶이 달라진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차이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 삶인데,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기준은 죄인된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난주 길이 든 양 한 마리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역시 세리와 죄인들을 웰컴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옆에 지켜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비유가 세 가지가 이어진 것이었어요. 지난주 본 비유에 나오듯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없었어요. 저녁, 늦은 저녁에 개수해 보니까 이미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주인은 놀랍게도 그 99마리를 다른 목동과 어시스터 목동들에게 맡긴 채로 모든 에너지를 그 길이든 한 양을 찾는 데 다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밤은 되었고 아마 길을 잃었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밤에 찾다 보면 맹수를 만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목자는 기꺼이 찾고 싶은 이런 그 양을 찾고 싶을 만큼 그 양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은 99마리 안전지대에 있는 양보다도 지금 길을 잃은, 즉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 세리와 죄인 같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존재들밖에 지나지 않는 인간적 흠이 많고 저런 것들은 어울리지 말아야 돼, 저 인간 같지 않은 아이들이야, 저거를 왜 두둔하는 거야 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라도 그들이 주 앞에 안기기만 하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모든 걸 주님 다 내려놓고 하나도 죄짓지 않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99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수고하는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인간이란 존재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 가치를 매길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99명의 의인보다도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한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지를,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사람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를 본다면 이 비유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여인이 열 드라크마라는 그 동전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 역시도 열심히 찾게 되고 결국 찾게 되죠. 너무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비유와 달리 강조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라는 여인의 찾는 행위를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비유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양 비유는 덜 가치 있게 여겨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비유는 처음부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가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해요. 그것을 부각시킬 이유는 없어요. 처음부터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확보하고 난 다음에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찾는 그 액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실제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입장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게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단위고요,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이 열심히 하루 일하며 벌 수 있는 가치예요. 열 드라크마라면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니까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그 당시를 본다면 큰 재산일 수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특별히 유대인이나 갈릴리 지역에서는 여인들이 결혼할 때 신부척, 내 신부척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그 딸에게 결혼하고 보낼 때 지참금으로 은하 열 개를 목걸이나 머리띠를 메어서 장식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단순히 액세서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부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가문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것을 결혼한 이후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집안에 소중한 것을 보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손실뿐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 정체성에 흠이 생기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대개 결혼 반지 잃어버린 것은 그냥 반지 아니고 결혼 반지라는 의미가 있는 잃어버리면 속상하듯이 이런 감정적이고도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컸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 이 돈은 신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도 법적으로 함부로 팔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 없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어요. 이것은 가게 필요할 때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든지 너무 위기가 있으면 사용할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신부가 들러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돌아가는 그 재산에 해당했습니다. 신부가 재혼하거나 독립하고 살 때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여성 보험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이혼이나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신과 자녀들의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드라크마의 의미는 이런 양과 좀 다르게 아예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이 여인에게 소중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 다니면서 샅샅이 뒤지는 것이에요. 등불을 켰다는 걸 보면 집안에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조그만 창문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난한 집안의 여자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닥은 돌로 대충 되어 있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았고 흠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어떤 집단 마을을 발견했을 때 그 틈 사이에 바닥 틈 사이에 있는 동전을 발견해서 그것을 어느 연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 재료를 쓴다고 하기도 해요. 아마 그런 어떤 바닥에 어떤 틈 사이에 이 동전이 굴러가서 숨어 있다 생각해서 사사시 바닥을 따 쓸면서 땡그랑 소리 날 때까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애쓰고 노력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것. 얼마나 이 여인에게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이웃과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도 소중해서 찾을 때까지 찾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세리와 그 죄인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그를 무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하시듯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찾아야 될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찾았을 때 이웃과 벗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할 만큼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어느 누구도 세리와 죄인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지만 예수만은 그들의 가치를 아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들음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여전히 내 존재가 귀하고 소중하고 여기게 만들어주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보여주는 확연한 차이 나는 삶은 그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모태신앙을 하면서도 여전히 있고 없고 따라서 상황이 좋고 없고 따라서 푹 처지고 낙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일체의 자족한 비결을 배우게 하실, 내가 여전히 소중하도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이렇게 무너져도 나는 존귀하고 같이 여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그렇게 10년, 20년 믿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입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기 쉽죠.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가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외모나 학력이나 좀 성격 좋거나 유머 있거나 가진 것도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번에 살면서도 무시받는 느낌을 받고 되게 기분 나쁘고 나도 그 기준 보니까 나도 한심스럽고 그래서 다운되고 뭐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실패해서 스스로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자책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의 가치가 무너져 있는 당했을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가치가 무너질 때 무너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가까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다 무시하는 그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분께 갈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무슨 말씀을 그분이 하셨기에 세상에 가장 손깍지하고 가치 없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께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을까요? 가장 차이 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께 가까이 나고 듣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 메시지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비유 같은 메시지예요. 이런 성격을 담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에 수없이 가치가 무너진 것 같고 별볼일 여겨지는 그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갔고 잘 보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놈 모습 그대로 가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가도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말씀이 내게 불려보졌기에 그들은 즐거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들은 자기 가치를 뭉개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거짓말 때문에 당하는 상처와 그 괴로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여행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두고 정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돌아오면 똑같아요. 조금 지나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사람들의 겉면으로 망가진 나의 이 모습을 회복시킬 만한 메시지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나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바뀌는지 아세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바뀌었을까? 아니 내가 1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을 바꾸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목사로서 무엇이 사람을 바꿀까 생각했을 때 하나예요. 그거는 그렇게 벌벌이 없고 그렇게 부족한데 불구하고 내가 소중하다, 내가 이거 없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 네가 정말 네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랑을 그에게 표현할 때 그렇게 대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욕을 가지고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바르게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갈갈먹는 잔소리와 정죄하는 나무람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말을 일순간 잘 듣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아이의 인격에 사람의 인격에 흠집을 내는 일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섭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랑을 머금고 있는 사랑을 킵하고 있는 상태에 사는 경외하는 마음이야 옳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를 사귈 가치가 없는 자로 지금 세리와 죄인처럼 그렇게 치부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앉아있는 너는 내가 찾도록 찾고 싶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임박히도록 숙성이 되도록 아예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기록했으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고 계명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성경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책, 윤리책, 바르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치게 성경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어.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가 닳도록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임박히도록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들었더니 바리새인과 승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어들듯이 끊임없는 격려와 귀하고 소중하다 말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승인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런던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도시보다도 경쟁률이 심한 이 도시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얼마나 내가 가치 없고 내가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상황들을 얼마나 만납니까? 그 순간순간 할 때마다 의지를 다지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가치를 갉아먹는 식으로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의지와 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면 나는 논리에 또 높은 사람 또 있듯이 비교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급한 일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우리를 같이 기억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이 모든 힘든 삶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세리와 같고 죄인 같은 손깍지 받는 불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나았던 그들의 결정처럼 예수께 나아가 몰려들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제자가 되었듯이 런던에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때마다 울면서 달려와서 이 자리에 와서 울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